9절입니다. 마가복음 4장 1절부터 9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함께 말씀을 함께 하시겠습니다.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1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서 가르치시니 큰 무리가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바다에 떠있는 배에 올라앉으시고 온 무리는 바닷가 육지에 있더라.
이에 예수께서 여러 가지를 비유로 가르치시니 그 가르치시는 중에 그들에게 이르시되
들으라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 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더러는 흙이 얇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함으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 기운을 막음으로 결실하지 못하였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자라 무성하여 결실하였으니 30배나 60배나 100배가 되었느니라 하시고
함께합니다. 또 이르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함께 선포합니다. 오라 가라 다시요. 오라 가라 말씀을 사모하며 주님 앞에 나오는 사람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며 나오는 사람 예배 안으로 주님 앞에 마음을 쏟아놓고 나오는 사람 하나님께서 쉼을 주실 것입니다. 그 어디에도 쉼 없어요. 그 어디에도 우리에게 안식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주님 앞에 나오는 사람에게 쉼을 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시는데 왜 그 동행하심이 경험되지 않을까요? 하나님이 왜 내 곁에 계시지 않은 것일까요? 내 문제에만 왜 하나님은 나와 같이 있지 않냐고 왜 우리는 그렇게 불평해야 할까요? 주님 앞에 정말 세상에 주님을 모르는 사람들 주님의 말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갈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이 분명해지고 확신해지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다른 사람들에게 나아가서 전도하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 가정에 부르심을 받은 선교사입니다. 우리는 우리 교회에 하나님의 증인으로 부르심을 받은 선교사입니다. 우리는 우리 일터에 하나님의 증인으로 부르심을 받은 선교사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랑 내 모습 속에서 나타나기 시작할 때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살아갈 때 하나님의 함께하심이 너무나 분명해지고 하나님이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문제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는 것이고 하나님의 증인으로 살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봅니다. 오늘 말씀은 너무나 우리에게 익숙한 씨 뿌리는 자의 비유입니다. 그렇죠? 제목도 그렇게 붙어 있죠. 씨 뿌려진 자의 비유. 근데 요즘 성경은 조금 바뀌었어요. 네 가지 땅에 떨어진 씨 비유로 바뀌었습니다. 맞습니다. 사실 이 비유는 씨 뿌리는 자의 비유가 아니라 씨 뿌림을 받은 네 부류의 씨가 뿌려진 네 부류의 각기 다른 땅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설명하신 것처럼 네 가지 땅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길가, 돌밭, 가시떨기 속 좋은 땅. 우리 마음 자세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우리의 자세. 씨하신 하나님의 생명을 대하는 우리의 마음과 태도에 관한 이야기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이 너무나 중요하고 오늘 비유가 정말 비유 중에 비유라고 불리는 이유. 예수님께서도 들으라 말씀하셨고 이 비유를 알지 못하면 다른 비유는 어떻게 알겠느냐 하고 말씀하신 이유는 그만큼 정말 우리의 마음, 우리의 태도, 주님의 말씀을 대하는 우리의 자세가 모든 것을 바뀌게 한다는 것.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공간복음이라고 그러죠. 마태마가 누가복음.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시는 것 중에 3분의 1이 이 비유로 패러블이라고 부르는 이 비유로 되어 있습니다. 짧은 이야기 형태로 전달이 되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은 그만큼 쉬운 언어로 정말 청중들이 알고 있는 그 경험을 빌어서 하나님의 진리를 설명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비유와 예화는 분명하게 다릅니다. 헷갈릴 수 있지만 비유는 거기서 하나 더 나가는 거예요. 예수님의 비유는 말씀을 쉽게 전달하고 진리를 그들의 언어로 쉬운 언어로 그림을 그려서 알 뿐만 아니라 생각하고 스트러글하게 만듭니다. 왜? 그냥 그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오늘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지배를 받는 성령 충만한 삶을 살도록 비유를 통해서 초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유를 들은 사람의 반응이 제각각이겠지만 어떤 사람은 비유를 듣고 아무것도 이해하지 못하고 나는 좋은 땅인데 뭐 나는 뭐 괜찮은데 라고 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고민하고 이야기는 쉬운데 생각해보면 할수록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생각하면 할수록 고민이 되는 거예요. 네, 좋은 땅이 되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데 어떤 사람은 회개하고 하나님의 정말 주님께 좋은 땅이 되기를 회개하고 기도하고 나아가고 좋은 땅으로 기경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고 하나님의 나라로 살기를 시작하는 삶이 변하게 되는 반응이 그 반응을 보시기 원하시고 정말 회개하고 결단하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말씀이 오늘 비유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비유를 다 말씀하시고 뭐라고 말씀하시죠?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말씀하시죠. 이게 무슨 소리예요? 뭐 귀가 있으면 듣든지 말든지 이렇게 하시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 말씀 도대체 언제까지 마음대로 해라가 아니라 도대체 언제까지 그렇게 살래? 언제까지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래? 그러면 안 되잖아. 책망하시며 좋은 땅의 마음으로 주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함으로 열매 맺는 삶, 성령 충만한 삶을 살으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비유가 다시 뭐라고요? 그 당시 사람들의 그 청중에게 가장 쉬운 알아들을 너무나 익숙한 이야기를 들어서 예수님이 설명하고 계시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이제 비유를 배울 텐데 이 예수님의 비유를 배울 때 가장 먼저 선행해야 될 것 그것은 그 당시 사람들이 오늘 예수님의 이야기를 어떻게 들었을까? 어떻게 받아들였을까? 어떤 사회적 상황과 어떤 삶의 정황들이 있었기에 예수님의 말씀을 이렇게 쉽게 받아들일 수 있을까 하는 것을 고민하고 공부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랑 간극이 있어요. 멀은 간격이 있어서 그것을 메꿔야 합니다. 오늘 우리 다 말씀을 읽으셨죠? 말씀을 읽었을 때 제일 이상했던 장면이 뭐가 있습니까? 오늘 비유를 읽으시면서 이거 좀 이상하다. 이거 왜 그러지? 하는 대목이 분명하게 있으실 거예요. 그 간격 때문에, 간극 때문에. 뭐가 있죠? 아무 이상한 점을 발견하지 못하셨습니까? 다 괜찮아요? 농부 이상하지 않습니까? 안 그러세요? 왜 씨를 돌밭에 뿌려? 그쵸? 아니에요? 저만 이상한 거예요? 왜 길가에 뿌리고 왜 돌밭에 뿌리고 왜 가시밭에 뿌려? 옥토에만 뿌리면 되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안 읽어오신 것 같아. 다 보내죠. 이렇게 메시지를 보내고 그거 읽으시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반드시 읽어오셔야 돼요. 반드시 고민하셔야 됩니다. 말씀을 읽고 다른 거가 아니라 이상하다라는 말씀이 있으면 같이 이야기하고 공부하고 찾아내어야 합니다. 그냥 잊어버리는 게 아니라. 저는 말씀을 처음 봤을 때부터 이상했던 게 농부였어요. 왜 그렇게 땅을 뿌릴까? 왜 씨를 뿌릴까? 왜 좋은 땅에만 씨를 뿌리지 않을까? 그런데 이 당시 사람들은 전혀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냐면 이스라엘의 밭이 저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그림 보여주세요. 사진. 자, 왜 없죠? 왜 사진이 있는데 없다고 얘기를 하네요. 네, 사진이 있습니다. 사진을 준비했는데 이스라엘 땅이 있습니다. 네, 이 난감한 사태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제그 저기 가방 보시면 USB가 있어요, 사모님. 거기 꺼내서 아예 안 되는 거예요? 네. 그러십시오. 그걸 봐야 이해가 갑니다. 네. 왜냐하면 당시 예 맞습니다. 예 당시 땅 밭이 있어요. 근데 그 밭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 우리가 상상하는 것과는 너무나 다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서 뭐라고 그러죠? 씨를 뿌린다라고 얘기하죠. 우리는 씨를 뿌린다라고 생각하면 씨를 심는 거라고 생각해요. 우리는 씨를 심는다라고 말을 해야 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땅을 다 골라내고 돌도 다 골라내고 좋은 땅에 이렇게 이랑을 만들고 그러면 씨를 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씨가 자라고 열매를 맺습니다. 근데 이스라엘은 전혀 그렇지 않았단 말이에요. 이스라엘의 땅은, 이스라엘의 밭은 전혀 그런 것을 기대할 수 없는 곳이었습니다. 결론부터 얘기하면 이스라엘의 밭은 돌밭, 가시밭, 길가 이런 것들이 한꺼번에 믹스되어 있는 땅이었습니다. 진짜 농부가 심는 것이 아니라 바구니를 들고 이렇게 씨를 뿌렸어야 됐어요. 지금도 그렇게 씨를 뿌립니다. 그렇게 뿌리고 난 다음에 씨가 자라기를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당시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예수님께서 그러한 말씀들을 하셨을 때 전혀 이상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잘 메꿨어요. 지금 여기까지. 땅이 이렇단 말이에요. 지금 이렇게 허연 게잘안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이게 굉장히 지금 현대적인 사진인데도 돌이 많죠. 근데 거기다 그냥 이랑을 일구는 모습 볼수 있죠. 다음 장면 보여주세요. 네, 다 보면 밭간게 이런 거란 말이에요. 돌도 보이고 그전 사진 보여주시면 돌도 보이죠, 그렇죠? 물론 비슷한데 우리랑 메꾼 이렇게 한건 비슷한데 땅을 보면 형편없습니다. 어떻게 저런 땅에 저기를 질까, 농사를 질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다음 장면 보여주시면 산 위에 밭이 있는데. 저렇게 계단식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 그런 말씀입니다. 저렇게 계단식으로 되어 있으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비가 오면 땅이 쓸리겠죠? 그래서 땅이 쌓이는 데가 있을 거예요. 저 계단의 바로 아래 부분은 땅이 좀 흙이 많이 쌓이게 될 거예요. 좋은 땅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땅이 쓸려진 부분들은 돌이 많이 드러날 거예요. 그렇죠? 거기는 돌밭이 되는 거예요. 저 가에는 사람들이 다니면서 씨를 뿌리고 뭐 이런저런 일을 해서 길가가 형성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밭에 가생이 잘 신경 쓰지 않는 부분에는 가시덤불이 자라기 시작했겠죠. 오늘 이것을 이런 농사를 지었던 이렇게 씨를 뿌렸던 사람들에게 너무나 잘 이해하는 그들의 농사 방법을 그대로 예수님께서 들어서 말씀 하여 주신 것입니다. 우린 이상한데 왜안 골라내? 이렇게 얘기하지만 그 당시 사람들은 저런 곳에서 저렇게 씨앗을 뿌렸던 거예요. 이해가 가시죠? 그렇죠? 밭에 대한 씨 뿌리는 대한 예수님께서 이야기를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저 사진을 보고도 질문이 생기셔야 돼요. 일부러 저런 사진 보여주는 거 아니에요, 목사님? 돌밭 사진만 보여주는 거 아닙니까? 그런 질문이 있으시는 게 좋습니다. 크리티컬 하셔야죠, 그렇죠? 맞아요. 이스라엘도 평야가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평야라고 좋은 땅이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시대는 무슨 시대죠? 로마 제국 시대입니다. 우리나라 일제시대 때 나주 평야, 김해 평야 그거 다 일본 사람들이 가져갔어요. 그렇죠? 우리나라 사람들도 아주 힘들게 산에서 밭을 일구었던 기록들이 있습니다. 마찬가지였어요. 이스라엘 사람들 저렇게 땅을 일구고 저렇게 씨를 뿌리고 농사를 지었던 것입니다. 로마 제국 아래에 있었기에 더욱더 그러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밭이라고 생각할 수도 없는 곳에 씨를 뿌리는 사람들. 예수님의 비유는 이렇게 정말 일상에서 씨를 뿌렸던 것을 예를 드시며 그 땅들에 따라 열매 맺음이 다른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비유의 중요한 점은 농부도 아니고 씨도 아닙니다. 같은 농부가 저렇게 씨앗을 뿌렸고 그리고 씨는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는 1등급 종자입니다. 그런데 어떤 땅은 열매를 맺고 어떤 땅은 열매를 전혀 맺지 않는 것은 무엇 때문이다? 땅 때문이다. 그렇죠? 저 땅 때문이다. 저렇게 떨어진 땅들에 따라서 열매가 달라지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신지 모르겠어요. 정말 돌밭 같은 마음도 있을 겁니다. 길가 같은 마음도 있을 거예요. 가시밭 같은 마음도 있을 거예요. 좋은 땅 같은 마음도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뿌려주십니다. 그러나 그 말씀이 열매 맺는 것은 우리의 마음 때문입니다. 우리의 자세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듣느냐에 따라 우리의 그 말씀은 생명의 열매를 맺고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될 것이고 그렇지 않는다면 아무런 열매도 없게 될 것입니다. 더 말씀으로 들어가 볼게요. 농부가 씨를 뿌렸는데 먼저 어디에 떨어졌습니까? 4절입니다. 우리 4절 뿌릴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어디에 떨어졌다고요? 길가에. 그 막 다니던 그 가에 계단의 그 끄트머리에 떨어졌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새들이 와서 떨어지자마자 홀딱 먹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게 무슨 소리일까? 예수님께서 설명해 주십니다. 15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말씀이 길가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었을 때에 사탄이 즉시 와서 그들에게 뿌려진 말씀을 빼앗는 것이요.
자, 말씀이 뿌려졌는데 사탄이 와서 새처럼 말씀의 씨앗을 다 쪼아먹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무슨 소리일까요? 새가 사탄이 우리 마음속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다 쪼아먹었다는 것을 어떻게 받아들이면 될까요? 어떤 의미입니까? 이렇게 질문해 보면 쉽게 대답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 저번 주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주셨습니까? 저저번 주에는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주셨습니까? 우리 새해 들어서 네 번 말씀을 나눴는데 새해 말씀은 뭐였습니까? 다 어디 갔죠? 다 어디 갔죠? 사단이 쪼아 먹은 것입니다. 신기하죠? 신기하지만 슬프죠? 어디 갔는지 모르겠어요. 본문도 생각이 안 나요. 삭개오 얘기인데 너무 많이 들었던 이야기였는데 나사렛 사람들의 이야기였는데 하나됨에 대한 이야기였는데 어디 갔는지 모르겠어요. 사단이 다 쪼아 먹은 것입니다. C.S. 루이스라는 분이 스크루테이프의 편지, 악마의 편지에서 이걸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저는 이분의 말이 너무나 옳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영국의 어떤 노신자가 도서관을 찾아갔습니다. 책을 뒤적이다가 성경을 발견했어요. 성경을 읽기 시작하니까 궁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일까? 나는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나아가야 그분을 만날 수 있을까? 막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악마가 찾아옵니다. 그러면서 그 신사에게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야, 뭘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해? 점심 먹어. 점심시간이잖아. 배고프잖아. 그래서 그렇지, 점심시간이지. 그 노신사가 생각하는 걸 멈추고 점심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점심을 먹는데도 너무너무 그 궁금함이 있는 거예요. 너무 마음이 하나님을 알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 나는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될까? 또 찾아옵니다, 악마가. 야, 점심 먹는데 뭐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어? 얼마나 맛있어? 먹는 거에 집중해. 딴 생각하지 마. 마음속에 생각을 멈추기 시작합니다. 그랬어요. 그래서 점심을 다 먹었습니다. 점심 먹는데 골치 아프게 그런 생각하지 말라는 말을 듣고 점심 먹는 거에 열중했어요. 그리고 점심 다 먹고 또 다시 생각이 됩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 하나님을 어떻게 해야 내가 만날 수 있을까? 다시 악마가 속삭입니다. 야, 야, 시간 봐. 오늘 너무 늦었어. 이제 너무 늦었으니까 그런 건 나중에 한가할 때 생각해. 그래서 그 신사는 성경을 읽었었던 때와 아무런 변화 없이 다른 때와 똑같이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런 노신사의 뒷모습을 보면서 악마는 회심의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것으로 이야기가 끝나요. 그 사람의 잘못, 그 사람이 해야 했지만 하지 않았던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릴 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올 때 곧바로 순종하지 않은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듣는 시간, 그리고 말씀을 들고 세상에 나가는 그 시간, 이 문을 나가는 그 시간, 지금도 그렇고 이 문을 나갈 때도 그렇고 우리는 영적 전쟁에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에 찔림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정말 정신을 바짝 차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하고 그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올 때 그 즉시 순종해야 한다라고 얘기합니다. 전쟁터라면 정말 커맨더 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그 즉시 순종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패배하는 거예요. 우리가 전쟁터에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것, 정말 정신을 집중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정말 사자와 같이 마귀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가기 위해서,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우리가 말씀을 들어도 아무렇지 않게 아무런 변화 없이 살도록 기회를 노리고 우리를 공격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전쟁터에 서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삶에 심겨야 하고 주님의 말씀은 우리 삶에서 그대로 곧바로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사단이 말씀을 채가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다 잃어버리는 것, 그것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우리가 그 즉시 그 말씀을 순종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언제 말씀에 순종하시겠습니까? 정말 언제 주님 앞에 나아가시겠습니까? 우리 우한시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만약 우리에게 그런 일이 닥친다면, 정말 시가 봉쇄되고 아무것도 하지 못하게 된다면, 지금 우리가 고민하고 있는 것, 지금 우리가 핑계대고 있는 것,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못하게 하는, 이래서 내가 주님의 말씀을 지금은 아니고 지금은 따르지 못하고 이래서 이런 이유로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지금은 순종하지 못한다고 하는 모든 일들이 다 허사가 될 것입니다. 우리가 걱정하고 있는 것, 근심하고 있는 것, 우리가 추구하고 있는 것은 다 사라지고 말 거예요. 그렇잖아요. 비즈니스 하느냐고 너무나 힘들고 너무나 피곤하고 너무나 고민 많은데 사람들이 오도 가도 않고 왕래 안 하면 거기서 끝입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우리는 우리가 사는 이 일상, 너무나 소중한 이 일상들을, 소중한 시간들을 너무 당연한 듯 생각합니다. 당연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멘이십니까? 당연한 건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는 정말 내일 일을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숨쉬고 교제하고 함께 밥 먹고 예배하는 것 늘 당연한 일 같지만 잃어버리고 그것을 찾으려 할 때는 너무나 늦은 것입니다. 서로에 대해서 우리가 갈등하고 아파하지만 그러한 사람들조차 만나지 못할 때가 온다면 그때는 정말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것들이 그리워질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사는 것은, 하나님 앞에 순종해야 할 때는 바로 지금입니다. 그렇지 않는다면 마귀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잘 모르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무시하지만, 그것을 너무나 잘 아는 마귀는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정말 술주정뱅이도 깡패도 다 변화시키는, 사람을 구원시키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우리의 삶을 송두리째 바꿀 수 있는 그 말씀의 능력을 너무나 잘 아는 사단은 그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우리에게서 곧바로 빼앗아 가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25절,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리라. 듣는 자는 살 것입니다. 그러나 듣지 않는 사람은 정말 주님의 그때가 임할 때 너무나 늦을 것입니다. 우리는 언제든 주님 앞에 갈 준비를 하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 주셨습니다. 우리는 서로 다르지만, 그래서 그것이 우리를 아프게 하지만, 서로 다른 것은 저 사람이 하지 못하는 것을 내가 하고 내가 하지 못하는 것을 저 사람이 하는 것은 서로 섬기기 위함입니다. 서로 하나가 되기 위함입니다.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기 위함입니다. 다른 것이 더 크게 보이지만 우리에게 같게 주신 것이, 우리에게 주신 같은 은혜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큽니다. 생명을 주셨고 말씀을 주셨고 나를 사랑하시는 것만큼 저를 사랑하여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그 같음에 주목하며 정말 그 다른 것으로 서로를 섬기는 것, 그것이 교회로 우리가 여기에 있는 이유인 것입니다. 예수님을 너무나 잘 알았던 나사렛 사람들이 예수님을 핍박하고 절벽에 밀어 죽이려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안다, 말씀을 안다 하는 착각을 버리고 이제는 그리스도인의 거듭난 정체성, 정말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 선교사로서 우리는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삭개오처럼 체면도 자존심도 버리고 주님을 찾기에, 주님의 음성을 듣기에, 간절히 기도하기에 모든 것을 걸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부어졌던 말씀입니다. 우리가 순종해야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신앙은 죄와 혈투입니다. 믿느냐 믿지 않느냐의 싸움이며 순종과 불순종의 전쟁인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오늘 말씀을 듣는 우리가 정말 돌밭, 정말 길가 같은 마음, 그 즉시 순종하지 않으면 사단에게 빼앗기는, 정말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지만 우리가 말씀을 듣고 나아가 또 똑같이 또 동일하게 예배를 드렸다는 사실이, 하나님 앞에 말씀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다는 사실이, 하나님 앞에서 기도드렸다는 그 사실이 아무런 순종 없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것처럼 다시 돌아가서 변화 없이 살게 된다면 사단은 우리 등 뒤에서 회심의 미소를 지을 것입니다. 기특하다고 박수를 칠 것입니다. 그것이 사단이 원하는 일이며 오늘도 우리 삶에 사단이 하는 일인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할 때입니다. 몰라서 순종하지 못하는 건 아닙니다. 오늘 마음에 찔림이 있을 때, 오늘 주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뜨거움을 주실 때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면 내 안에 살아계신 성령님께서 나에게 더 빈번히 더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것을 그 누구나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 음성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주님께서 하지 말라 하시니, 주님께서 그렇게 말하지 말라 하시니, 주님께서 그런 거 보지 말라 하시니, 그 주님께서 그런데 가지 말라 하시니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나에게 다시 부어주시는 주님의 은혜, 정말 그 어린아이가 걸음걸이를 시작하듯 한 발짝 한 발짝 내딛듯 그렇게 주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명백한 말씀에 걸음을 내딛는 것, 그것이 바로 순종의 삶인 것입니다. 위대한 순종은 정말 일상의 순종으로부터 시작하지 않으면 시작도 하지도 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부르십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님 뜻대로 살기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다스리는 하나님의 나라, 정말 주님의 증인으로 살기를 우리를 부르십니다. 다시 주님의 말씀은 죄인을 거듭나게 합니다. 거듭난 사람에게는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 힘과 능력을 주십니다. 미움이 있는 곳에 사랑을 주시고, 다툼이 있는 곳에 용서를 주시고, 분열이 있는 곳에 하나됨을 주시고, 절망이 있는 곳에 희망과 어둠이 있는 곳에 광명을 주시는, 슬픔이 있는 곳에 기쁨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순종하며 살아갈 때 주님의 말씀 때문에 일어났던 모든 성경에 기록된 일들이 여기에만 기록된 것이 아니라 우리 삶에 임하게 될 것을 믿습니다. 그리스도인에게 보잘것없는 인생은 없습니다. 단지 순종하지 않는 인생이 있을 뿐입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위대한 인생도 없습니다. 단지 위대한 순종이 있을 뿐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만일 너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리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산을 움직이는 것은 산만한 믿음이 아니라 겨자씨만한 믿음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세미한 음성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산 같은 문제가 많이 있습니까? 얼마나 그러한 문제들 때문에 우리가 아파하고 있습니까? 그러나 정말 겨자씨만한 믿음, 다른 사람이 볼 때는 믿음 같지도 않은 믿음, 다른 사람이 볼 때는 순종 같지도 않은 순종이라고 부를지 모르지만 주님이 나에게 말씀하실 때, 그 세미한 음성에 순종하실 때, 순종할 때 산은 옮겨질 것을 믿습니다. 문제는 사라질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야고보서 1장 22절 25절 같이 있습니다. 너희는 시작.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곧 잊어버리거니와,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아멘이십니까? 우리 거울 보고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지 않습니까? 지금 이 시간이 주님 앞에 나아가며 순종해야 하는 때인 것입니다. 사단이 물어가기 전에, 말씀을 빼앗아 가기 전에 우리의 삶에 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아멘. 싸움입니다. 질 수 없는 싸움입니다. 져서는 안 되는 싸움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때,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때에 세상을 이기는 저와 여러분이 될 것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우리 찬양하기 전에 우리 같이 함께 선포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무시할 때 사단은 안심한다. 우리 같이 해볼게요. 시작. 그렇죠? 우리가 그리스도의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무시할 때 사단은 우리 등 뒤에서 비웃고 안심하고 우리를 그대로 놔두는 것입니다. 정말 주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살리고 우리를 그분 앞에 설 때까지 지켜줄 것을 믿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